국가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임명직들을 보면 파격적인 인사가 늘 등장하곤 합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들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격 인사를 두고 사람들은 낙하산 인사라고 하기도 하죠.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는 이순신을 이 전라 자수사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이순신은 종육품의 벼슬인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자신의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대신들은 이 이순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왕에게 청거를 하였지만 대신들의 반발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순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승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승용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할 것을 청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육품에서 정삼품인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가 무려 7단계나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승진은 대신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내느냐 하면 선조가 해내게 되는 것이죠. 선조가 왕위에 있을 당시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선조는 무리해서라도 이런 인재를 등용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을 한 번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종사품인 진도 군수를 발령을 내게 됩니다. 진도 군수로 발령을 내고 그가 그곳에 부임도 하기 전에 다시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이런 승진을 시키면 대신들의 반발이 있으니 약간의 편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도 대신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때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을 지나치게 승진시켰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인사규칙에 매일 형편이 아니다. 인재가 모자라니 파격적인 승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벼슬의 높고 낮음을 따질 때가 아니다. 결국 선조의 이런 파격적인 승진으로 인해서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세우고 임명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실력이 어떠한가, 능력이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자 관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능력 중심의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을 보시면 선천적인 천재나 굉장한 능력자들이 아니죠.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셨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파송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열되는 12 제자의 이름입니다. 이 12명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첫 번째로, 12 제자 중에 첫 번째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은 그분의 가까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와 같이 이 다혈질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제라서 성격마저 닮아 있나 봅니다. 굉장히 불과 같은 성격을 지녔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하고 포용력이 넓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예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동네를 향해서 예수님 제가 불을 명해서 저 이 동네 사람들 다 멸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막 요청을 하고 물어봤던 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빌립과 바돌로매입니다. 이 빌립과 바돌로매는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조명하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제자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죠. 단지 이 땅에서 크게 조명하지 않았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세리 마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평소에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딱 한 번 예수님을 의심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약간의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 자국 난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 도마가 우리보다는 상급이 많지 않을까요? 특이한 것은 여러분, 마태에 대한 부분인데 마태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태입니까?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매국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좀 더 아름답게, 뭐 아름답게는 아니더라도 덜 나쁜 인간으로 묘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아니라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라면 그냥 세리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마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신이 그저 세리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세리란 자는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던 정말 매국노와 같은 인간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태는 굳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품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이 마태는 자신을 지금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제를 한번 보십시오. 사제를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인 시몬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그룹은 당시 로마의 제국에 저항하기 위한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고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항쟁을 통해서라도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내야 한다. 무력항쟁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셀롯당원들이었다는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극단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인 시몬이 누구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그 폭력적이며 극단적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당원들, 혁명당원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이십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다혈질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폭력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혁명당원인 시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폭력적이거나 막 극단적인 로마에 저항했던, 무력항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던 자가 아니라 로마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극단적인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리 마태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로서 당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던 내국노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룹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혁명당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면 서로 막 칼을 겨누고 막 죽일 듯이 몰아붙였던 관계가 바로 세리와 혁명당원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매국노라 욕을 받던, 욕을 들어먹던 세리도 불러주셨고요. 마태도 불러주셨고, 막 극단적이며 폭력적이었던 시몬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세운 것입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언급된 인물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돈에, 물질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자로 삼지 않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적은 가까이 두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세리 마태와 혁명 당원이었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리스크는 굉장했을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란 자가 매국노와 같이 있네. 혹은 저런 폭력적인 인간과 같이 있는 예수를 보면 예수도 저런 사람일 거야. 저런 폭력적인 사람일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이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야말로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야말로 혁명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우리의 아들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날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는 가룟 유다와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 속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은혜.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란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테테스. 이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스승의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나의 유익과 나의 타락한 본성까지도 내려놓고 전적으로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나에게 때론 유익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자가 있어요. 마태에게는 시몬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시몬에게는 세리 마태가 불편했고 야고보 요한은 불과 같은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편한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만나면 싸우고 누가 큰 자인가? 막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다른 어떤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 집이 없어도 괜찮고요. 삶이 불편해도 괜찮고 원수가 나와 함께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불평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장애와 문제투성이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 가면서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뭔 쓸모가 있다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세우셨는가.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성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제자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정신의학과 박사인 이 오은영 박사는 자녀 양육의 목적은 독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은 독립에 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목적은 자신의 품에 끼고 보호만 해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 양육의 목적은 자녀들이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란 스승에게서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배우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두 제자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입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였기에, 세상 속에서 막 아웃사이더로 있었기에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저 불러주신 것입니까?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열두 사도. 제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와 그 쓰임새가 다른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훈련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함. 사도로 파송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축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자 축복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소유하고자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흘려보낼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될 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바울에서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내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이, 고백이, 지금은 그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들, 흘려보내는 자들. 아직까지 나는 받은 축복이 없고 내 인생은 힘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축복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성장한 사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몇 가지 겉면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신학적으로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것.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비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가끔 중고 장터에 보면 쓰지 않는 물건을 무료 나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도 없고 뭐 돈도 받기도 뭐 해서 무료로 올리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며칠 뒤에 다시 매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무료로 베풀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다시금 판매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되팔이라고 하죠. 되팔이. 여러분 물론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거저 나눠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무 수고 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수고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에 거저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거저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감당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에요. 그냥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나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사역하게 되면 사역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사역이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맡은 사역 때문에 힘들다고 찾아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사역을 하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죠. 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고. 네 영혼이 중요하지 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사역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하면서 막 짐들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해내야만 해는, 쳐내야만 해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과 지팡이마저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막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병행 본문, 다른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과 지팡이만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말되 신과 지팡이만은 가지고 가라. 꼭 필요한 신과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내용은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더 챙겨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좀 넉넉한 경비를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결핍투성이로, 부족함투성이로 파송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 만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결핍투성이, 부족함투성인 인생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좀 넉넉히 채워주시면 돈도 좀, 재정도 좀 넉넉히 채워주시고 좀 사역도 좀 편하게, 좋은 차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채워주시면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좀 잘 드러낼 텐데,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결핍투성이로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까? 제가 막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막 화가 나서 주님께 따지는 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결핍투성이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결핍투성이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막 설교도 잘하고 이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난 성품이 있거든요. 뭐 청년들과 관계 속에서 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도 있고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막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서로서로 피곤하게 청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결핍투성이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돈이 있으면요 돈을 의지합니다. 인간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의지하고요. 외모가 좀 잘났으면 외모를 의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넉넉함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부유함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의 자랑함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복음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살 때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지만 살 수 있어. 돈 없이 살 수 있어. 돈 없이 못 살아.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서 성공할 수가 있어. 사단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더 화가 나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잖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백도 좀 있어야 되고 부모도 좀 잘 만나야 되고 타이밍도 좋아야 되고 운도 좀 따라야 성공할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면에 깔려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에서 겨우 살아남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희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명품을 사고 싶은데 혼자는 못 사니까 세, 네 명이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하나 산대요. 사서 뭘 하느냐? SNS에 그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찍고 가방을 다른 애 주고 다른 애 찍고 여기 주고 이 애가 찍고 여기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중고 당체 다시 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돈이 필요하니 결국을 왜 삽니까? 사진 찍으려고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마 싶은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봐요.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명품이 필요한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막 찍어내는 그런 상품과 같은 대량 상품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세상 속에 파송하신다라. 비록 넉넉함으로 주시지 않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과 성품과 사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